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 지진이나 촛불 시위가 아니고 이 거짓되고 불법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권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정면으로 선전포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사건이라 할 수 있죠. 마치 경찰이 갱단 소탕을 위해서 선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불법과 거짓과 음모와 술수와 비난과 비판과 불평과 대적과 미움과 시기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무기들입니다. 그런 사단에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단의 이런 세력을 물리치고 소탕하고자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멕시코에 이번에 갔더니 멕시코는 그 마약이 굉장히 성하다고 합니다. 남미가 두 다 그렇죠. 페루, 콜롬비아, 중남미 쪽이 마약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멕시코도 밤에 보면 경찰차가 그냥 이 도로에 진치고 있는데 그 넓은 그 평원에 이 마약범들이 헬기를 가지고 그 투하를 한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산골짝 그런 데다 경찰이 그걸 알고 밤에 뭐 불을 번쩍으면서 많이 있더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마약범들이 이 비행기로 마약을 공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대. 그래서 이 그 경찰청장이죠. 우리말로 경찰청장이 마약 사범과의 이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마약 사분들이 그 경찰청장을 사살했어요. 그 정도로 이 갱단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갱단보다도 더 악한 이 사단의 집단에 대해서 사단 소탕령을 내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극악한 반항과 저항과 대항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찰의 선전포고를 받고 그 갱단에서 자수해서 다시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나오듯이 이 선전포고를 할 때 정말 나도 이제 옛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이 거기에서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길로 내가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는 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에도 계속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때가 온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때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여러분들을 생명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때, 수련회 때, 기도회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귀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셔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먼저 그것을 제가 네 가지로 설명드리고 오늘은 그 예수를 믿는 방법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 지금 비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영생의 반대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 천하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해결되지만 그 능력이 없어요. 내 인격이 온유하면 가정이 편안해지만 인격이 그 혈기왕성한 인격이 온유할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조금만 겸손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텐데 겸손할 능력이 없잖아요. 교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하고 바로 그냥 무기력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인터넷을 끊지 못하고 컴퓨터를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는 무능력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좋아질 텐데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아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다 한단 말이죠. 알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실 분들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이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증인이지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자인데 혈기왕성하고 술과 마약과 노름에 빠지고 모든 인생 막가는 인생을 살다가 새롭게 된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걸 원하시는 분은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와 비슷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이 세상에 속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은 바로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내가 사단 마귀에 속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럼 내가 마귀에 속하면 내 인격이 누구의 성품을 담겠어요? 바로 내가 속한 사단 마귀의 성품을 담단 말이죠. 마귀의 성품이 뭡니까? 마귀는 첫째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남 깔보고 교만하고 혈기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음란하고 악하고 못되고 비판하는 자고 자고하는 자고 마음이 완고한 자고 고집이 센 자고 이거 다 마귀에게 속한 자의 성품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이런 성품이 아내를 얼마나 괴롭게 하며 이런 성품이 자기 남편을 얼마나 괴롭게 하며 이런 못된 성품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줍니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나 혼자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걸린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원치 않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인생 본인도 괴롭지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내가 그 더러운 악한 마귀의 성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됩니다. 내 말을 믿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예수가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하게 되며 부드러워지며 또 사랑과 자비와 섬김의 인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죠.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얼마나 바른 말 잘하고 남 주장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옛날에 강하고 악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남 앞에 오히려 무시당하면서 싫은 말 들으면서 조롱당하면서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롭게 그들을 용납하는 그런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행복해지고 내의 섬기는 성품과 나의 사랑의 인격을 통해서 내 남편이 행복해하고 나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인격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영생의 상을 주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됩니다.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행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행위들은 다 나의 심판과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값진 시간을 드리고 내가 이 값진 음식을 먹으며 값진 일을 하며 귀한 인생을 살면서 그 사는 날마다 사는 사건마다 내가 하는 일거리마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과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말 그대로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먹어도 내 영혼은 기쁨이 없고 모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가구를 가지고 좋은 집에 살아도 내 영혼은 짜증나고 싸우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고 상대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하는 일마다 내 영혼에 내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내 영혼에는 심판과 재앙과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침대에 누워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참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작은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하는 내 인생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사는 만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고 기록된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30배, 60배, 100배로 상급으로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가 궁금하시지요? 예, 바로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면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완벽한 시스템을 주셨어요. 완벽한 도구를 주셨고 완벽한 기회를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못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오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오늘 특별히 교회에 오신 분들, 특별히 2층에 계신 분들 예수를 믿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2층까지 올라오셨는데 그냥 내려가면 섭섭하지요. 다 예수를 믿는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강단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시죠. 그러나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믿어집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쭉 말씀드렸죠. 종교 생활은 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선포했어요. 30절에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마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거 예수님의 말씀, 강력한 말씀. 이거는 이 세상, 죄에 빠진 세상,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이 권세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면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윤현영 성도님 간정이 굉장히 뼈있는 간정입니다.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천국의 열쇠가 될 만한, 문제의 키가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본인이 깨닫고 해결받은 놀라운 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고 일천 번째 번제를 드려도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판단하고 늘 불평하고 비판적으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아주 잘 말해줬고 그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그가 발견하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대상으로 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일천 번제가 아니라 일만 번제라도 번제를 드렸을 이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세상은 그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하는 반응을 보이죠. 왜? 이 말씀이 세상의 죄와 마귀의 권세를 파탄하고 파멸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쫓겨나가야 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돌을 집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이것이 마약 소탕 작전을 경찰청장이 발표할 때 그들의 경찰청장 집에 길목을 매복해있다가 경찰청장에 총을 쏴 사살하고 죽이는 것과 똑같은 논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권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말씀에 대한 저항과 핍박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정한, 즉 말씀이라도 마귀의 세력을 멸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이고 지식적인 말씀을 백날 선포해도 거기에는 아무 저항이 없겠죠. 저항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이 전한 것 같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폐퇴되는 이런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면 세상은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 돌려 쳐 죽이거나 목을 쳐 죽이거나 다 핍박해서 선지자는 하나같이 다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방인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당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전도자, 설교자, 목회자, 목사들일수록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평범한 목회자, 이름 없는 목회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저항과 고통스러운 그런 저항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저기 무슨 불교 신자들이 와서 왜 교회에서 그런 말 선포하냐,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교회나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로부터 그런 반응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걸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겠지요. 왜? 예수님은 앞에서 누누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양이었으면 너희가 내 말을 믿었을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과 구원이 있는 신앙생활의 차이인 것입니다.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먹고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깊은 수면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왜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분이 나면서 돌을 잡고 던질라 그러냐 말이죠. 바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성경 지식을 혼자 성경을 통독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지식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으로 받은 사람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받을 때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배척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해가 안 되어도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믿으려고 하게 되고, 믿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런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깨달아 믿게 해주시고 나중에 이해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죠. 37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죠.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많은 선한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 그랬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했다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랬죠. 즉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이 홀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를 못 믿을 사람이죠. 지식이 너무 많았는데, 근데 그가 젊은 청년 목수의 아들을 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그 출생이나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하지요, 문둥병자가 낫지요, 이런 일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런 일은 죄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저런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저런 일을 하시는 분 누구냐? 저분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다.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말이 주일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시작하기 5분만 지나면 깊이 수면에 빠지고, 말씀을 들으면 항상 잡생각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항상 믿어지지 않고 반발심이 생기는 이런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또 주님이 해결책을 줬어요. 해결책. 즉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 안 믿어지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사, 내가 행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믿을 수 있으니까 믿어보라고 재차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지식적인 설교를 하고 교훈적인 설교를 하면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지만 영적인 설교를 하면 도통 반발심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식적인 것은 다 용납하는데 예수님은 지식적인 설교가 아니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영이요 생명인 설교를 하니까 이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수십 년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지식적이고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설교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다 그러면은 나를 그렇게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자세히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온 자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이성, 지식, 종교적인 틀, 관념, 전통,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으려고 그러면은 자기 이성, 생각, 고정관념, 종교적인 틀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기 지식과 자기 전통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만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사건을 여러 가지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표적과 이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죠. 자, 이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놓고 그 다음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제가 그렇게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냥 물을 뒤집어 쏟아버릴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느냐 말이지. 그걸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회장한테 그냥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겠죠. 조롱한다고.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고자 한 자는 자기 이성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물인지 몰라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도 그 물인 줄 알아요. 또 하인에게 그런 말 하면은 하인이 어떤 반응을 할까 예수님도 아신다고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 말하죠.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작용만 하지 믿음의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씀을 믿으려 그러면은 순종하려 그러면은 자기 이성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틀을 부인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고 갖다 줘봤자 아무 소용없다, 무슨 미친 짓이냐 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물로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전에 말씀했지만 진흙에다가 뭐 좋은 생수를 탄 것도 아니고 침을 그냥 툭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걸 자기 눈에 바른단 말이죠. 깔끔한 사람들은 징그럽지요. 그냥 당장 가서 씻어버릴 거예요. 깔끔 떠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도 쉽지 않아요. 침을 튀겨가지고 뭐 예수님 인격이 뭐 그거밖에 안 되냐고. 침 튀길 인격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자기보다 못한 인격을 가진 우리 이성이 발동되면은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물이 없어서 그걸 바르겠어요? 물 나와라 하면 물이 새길 텐데 물이 있음에도 침을 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다 그걸 안 발라도 되죠. 눈 뜨자라면 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이거는 상식선으로 그렇게 해서 눈 뜨질 같으면 왜 지금까지 눈 안 뜨지겠어요? 상식선 같았으면 하지 못합니다. 안 하고 말지요. 바로 그런 사람은 계속 소경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똑똑한 지혜는 있지만 자기에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세요. 자기 이성은 항상 냉철하고 맞는 말이지요. 침으로 진흙을 뱉으면 좋지 않지요. 또 그걸 뭐 연못에 가서 씻을 것까지는 없지요. 예, 옳아요. 옳지만 옳기는 하나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다는 걸 아세요? 옳은 것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신앙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옳은 것을 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소경은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변화가 있었잖아요. 눈이 떠진 변화가 있단 말이죠. 치유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은 다 오늘 성도님이 간증하는 것처럼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1년, 10년 동안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한번 보세요. 관찰을 해보세요. 하라는 대로 못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할만하고 요거는 좋고 요거는 틀린 것 같고 요거는 아닌 것 같고 하라는 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굶주린 5천명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 이론적이고 지식에 가득 찬 빌립에게도 한 번 정도 그 지식을 깨고 한 번 정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한번 주시길 원했죠.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숨막혔을 거예요. 아마 빌립이 가까이 올 때마다. 그래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좀 숨 좀 쉬기 위해서 빌립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빌립아 이 5천명을 좀 먹여봐라. 아, 머리가 팍 돌아가잖아요. 계산을 탁 해. 이 5천 곱하기 한 끼 식사대 1,000원 200대라는 게 있어요. 맞지요? 그 말이 맞지요? 맞아요. 우리는 맞는 것으로는 믿음을 가지 못합니다. 즉 이성으로는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빌립은 그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는 안 되겠구나. 또 주님 마음이 아팠는데 이 얼간이 같은 친구가 하나 걸어오는데 보니까 5천명 먹이라 그랬더니 겨우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가 일어난 빌립이 볼 때는 저런 인간하고 내가 같이 3년 동안 산다는 것이 자기 체면에 참 말이 아닐 거예요. 저런 무식하고 못난 사람과 내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수치스럽단 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까? 안 되려는 무슨 곱하기를 못해서 그렇게 온 줄 압니까? 구구단을 못 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려도 다 구구단 정도는 알고 5천명 먹이는데 떡이 몇 개면 고기가 몇 마리 있어야 될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이에요. 빌립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멍청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안 되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믿음을. 주님은 믿음을 가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도마는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은 거예요. 보고도 보여준대도.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못장난 손가락에 직접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의 창자 위에 직접 집어넣고 느낌 센스, 감촉으로 실제로 넣어본 다음에 믿으려고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어보렴. 너는 어떻게 나를 보지도 아니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이제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대로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라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평생 배우지 않는 외국 언어로 방언을 하는 이게 표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나겠어요? 병원에서 도무지 변화 치유되지 않는 불치병이 의사도 포기한 사람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정말 술과 도박과 노름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내를 학대하면서 자식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인생 막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 인생 살아서 온전하게 순한 양처럼 사는 것이 우리 눈앞에 증거가 있잖아요. 자기 부모가 때려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여주고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도 보여주고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도 보여줬는데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그렇죠?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은 반대로 그런 기적을 볼 때 오히려 또 대적합니다. 마귀의 힘을 얻어서 그런 일을 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귀신을 막 쫓아냈더니 마귀 힘을 얻어서 그렇지 하나님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대적을 해요. 참 유대인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마음이 완고한 것은 그 마음에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선한 사람,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서 큐티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며칠 전에 에돔에 대한 징계가 나오잖아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기 백성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고통을 주는 도구로 쓰이죠. 그러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니까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러면서 끝에 하는 말이 항상 있죠. 에돔을 심판하고 나서 고통을 주고 나서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항상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꼭 나타내시는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 자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완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바로 징계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냈는데도 인정 못할 때 마지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 나머지에 물이 덮여가지고 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출애굽에 그런단 말이죠. 마음이 강팍해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줬는데도 믿지 못하는 애굽 백성에게는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재앙과 환난과 사고와 질병과 자녀와 가정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에게는 정말 건강할 때 예수를 믿을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마음이 완고해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한 군데 뿌려뜨렸더라도 병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눈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있다고 마음을 부하게 하는 사람, 재물을 의지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파산을 통해서도 지하 단칸방에서 눈물로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와 지위가 있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교도소 찬 감방 담장 안에서 뜨거운 주님을 만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 고난이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지금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잘 될 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랑을 알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편안하고 축복받고 형통할 때 예수 믿고 교회로 온 사람 몇 분이나 됩니까?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하지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주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죄만 짓다가 하루아침에 풍지박산되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재산에 어려움을 주고 수치를 당하고 할 때 그때서야 울며 불며 다 재산 날리고 없을 때 기어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롭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이 의자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 편안한 의자 앉아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증거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잠시 피해가지고 세례받던 요단강 저편은 아마 베다니일 거예요. 그쪽으로 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시골 베다니에 왔더니 그때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베다니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죠. 듣고 있다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 한 3년 전에 증거한 그 증거를 기억하고 예수를 다 믿었다고 했죠. 42절에 그야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믿고 예수를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여튼 예수를 믿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적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웃집의 전도를 받아서나. 남한 장군, 일국의 대장군이었지만 그가 인생이 변화된 것은 그 집에 하인 종, 노예 계집 종의 전도를 받고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그 계집 종을 무시했다 그러면 그 말을 말축에도 안 들고 그냥 무시해버렸다면 그의 인생은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낮추어서 계집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아볼로는 그렇게 많은 성경을 지식을 가지고도 참 초라한 목회를 했는데 텐트 장사를 하는 상인 아굴라의 전도를 받고 아볼로는 그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겸손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똑똑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죠. 대부분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완고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너무너무 형편없는 초라한 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전도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나를 위해서 날마다 찾아와서 교회에 나으라고 얘기해주고 전도해주고 주보를 전해주고 선물을 사주고 섬겨주고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을 믿고 그분들의 말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인 영생의 구원만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 그럴까봐 제가 서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기력한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믿을 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를 믿기도 혈기왕성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정말 반항적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네 번째 마지막은 교회를 다니나 평생 교회를 다니나 정말 남을 불행하게 하는 도구로 살다가 심판만 받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때인데 예수를 믿어야 내가 하루를 신앙생활하면 하루 한 만큼, 열흘을 하면 열흘 한 만큼, 내가 한 신앙생활 내 인생이 하늘의 상급으로 남는 값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